우리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참으로 귀하게 듣게 하소서. 귀한 말씀 내 속에 굳게 세워져서 말씀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남겨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신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럼 내가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직장 가서 예수를 증거할까 아니면은 뭐 친구들을 만나 예수를 증거할까 뭔가 그런 걸 이제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증인 되리라 하셔놓고 네가 어디 가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라 예수를 증거하라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지금 보내어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갈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라는 게 따로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태, 그 환경,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순간 보내어진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파견지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유행가는 어떤 장소에서 불러도 유행가고 찬송가는 어디가 불러도 찬송가죠. 유행가를 교회에서 예배 때 불렀다 해가지고 그게 뭐 찬송가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찬송가를 관광버스에서 몸 흔들며 불렀다 해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유행가다 뭐 이런 말도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신자 역시 뭐냐면은 어딜 가도 어떤 상태에서도 신자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어딜 가도 어떤 상태에서도 너는 바로 신자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 신자 이런 개념인데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세상 사람 변모해버리는 것 이건 결국에는 신자로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변함이 없이.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죠? 무진장 어렵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함이 없다. 이건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유대에 가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변함없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게 문제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갖고 싶은 어떤 형편 이런 걸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러이러한 환경으로 나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불평과 불만이 짝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어디를 가도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든 유대에 있든 땅끝 어디 있든지 간에 네 마음이 변함없이 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그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행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기대를 해보기도 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의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과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 계획과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환경, 형편에 불평할 때가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을 좀 바꾸어 달라고 요구할 때도 많지만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실 뿐이란 말이죠.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너에게 주어진 땅끝이다. 이런 말씀하실 뿐입니다. 내가 너를 그 환경으로 보냈다, 파견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낸받은 자예요. 내가 갔다는 게 아닙니다. 보낸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파견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집어넣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어떤 자리 있든지 간에 항상 싸움이 뭐냐면은 이 환경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를 보신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싸움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낸 파견지라고 알고 살아가라 하는 이런 말들이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잘 알아요. TV에서 소개된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거, 어떤 인간시대, 뭐 인간극장 뭐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진짜 내 자신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참 어렵게 산다. 그걸 제가 굉장히 느낍니다. 나는 그 앞에서 뭐 맏짓돌이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거안 느낍니까? 제 기억에 남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부부가 자식이 셋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셋 모두가 한 18쯤 넘어가니까 근무력증이라고 근육이 무력해져가지고 막 말라져 난 결국 죽게 되는 이제 그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게 TV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 모두가 다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한 병실에 몽땅 입원해 있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없습니다. 불치병이랑 약도 없다.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 환경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한 환경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이 배제하면 안 돼요. 항상 뭔가 TV에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건 남일로 여기고 야 불쌍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 역시도 그런 극한 상황으로 몰아내질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여러분이 가지야 한단 말입니다. 왜? 아무리 우리가 모르거든요. 내 계획도 되어지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편한 환경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내 힘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건 뭐 좀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환경 그게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위에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만든 환경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보내시며 뒤바꾸면서 변함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예수를 말하는 자로 살아가라. 항상 이걸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 증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 되었다. 이 말 자체가 곰곰이 씌워보면요. 난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했죠. 죽었다. 그게 신자예요. 세상 끝에서 어떤 물질적인 기대를, 보상을 가질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신자의 위치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런 고생을 실컷 했으니까 내일은 조금 편해지지 않겠는가.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어쩌면 하나님은 고생하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하다가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결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탓, 이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요구된 순종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냥 그 증인될 거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걸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증인되는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한 권능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인데 뭐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으면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어디에서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는 변함없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기를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하죠.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요, 궁핍에 처하고 비천에 처했을 때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말 움직여서 그 환경에 벗어나겠다는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능력은 궁핍에 처하고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화없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증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능력 할 때에 뭐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능력 구하지 마시고 바울의 능력을 구하세요. 비천과 궁핍, 배고픔과 풍부함,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그런 바로 그런 능력, 그러한 능력을 구하시라는 풍부에 처했다 해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배부름 때문에 주님의 일에 게을러지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이죠. 비천에 처해 궁핍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능을 구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증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게 너무 둔감해요. 내 사명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부른 자 되는 것, 이게 우리의 큰 소망이 되다 보니까는 실제 신자로서 주어진 사명에 대해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 길에서 좀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어려움 피해 도망치는 그런 능력, 어떤 그런 권능, 이런 걸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없이 내가 주님만 말하겠다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을 위해서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위해서. 그래서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예수님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고 여긴다면 환경 탓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엉뚱한 기도 제목 두지 마시고, 네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인석이 군대 보낼 때 기도 제목 한 가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인석이가 군에 가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증거한 자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부모로서 마땅한 기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개 기도 이렇게 말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을 항상 머리에 떠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받아내는 그것을 기도다, 이렇게 자꾸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한다고 해봐야 뭡니까? 나오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이걸 이루십시오. 내 뜻만 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는 이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망가진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게 온통 자기고집입니다.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 내게로 그 뜻에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시작부터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1장 2절에 보면은 태까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5절에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하고, 또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은 오순절에 실제 성령이 오셨다, 그때 방언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천의 회개를 하고 뭐 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인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건 뭐 성령이 오기만 하면은 내가 금방 위대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은 능력,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능력 달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한 오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령만 오면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지는 거, 이게 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아서 일을 다 해준다, 이런 생각,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주위에 열두 제자와 예수를 따른 많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일을 돕지를 못했어요. 예수가 섰을 때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일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홀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 이걸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가시고 대신 성령 오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도 예수님처럼 홀로 모든 일을 다 이룰 때 이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써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내보내셔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십자는 깨달음이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깨닫고 알고 있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희를 그 깨닫게 된 그 길로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만 오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능력받아가 저절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다는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어떤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지금 부름받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 나를 지금 어떤 일로 부르신다는 것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기도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제 뒤에 또 열두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한 대가 비지 않습니까? 그 한 자리를 갖다가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채워넣는 그런 일을 집어넣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띠아에게는 다음 주일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기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기도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 치고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한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교회가 기도하라는 말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해야 되죠. 하지만은 기도가 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뭘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없이 무조건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듣는 사람은 결국 자기 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지금 교회가 주로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하게 말하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고집 부리는 게 기도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기술로 써먹는 게 지금 기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응답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0절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갖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 성령 오신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왔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기도할 때 오신다. 우리가 성령밖에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그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건 결국 뭐냐면은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오게 되는 그런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 알만하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본문을 보면은 그런 오해를 또 할 만도 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이런 말 한 뒤에 뭐 기도 힘쓰더라 이런 말이 나오고 뒤에 또 성령이 왔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건 성령 받은 조건이 기도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리도 아니죠.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기도를 갖다가 받아낸다는 자꾸 이렇게 얘기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되어지더라 받더라 이것만 자꾸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그 형태가 형태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내가 기도했다 하니까는 마치 상기도하면 효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새벽님에 기도했다 하니까 새벽기도가 더 정신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이죠. 또 15절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120명 모아가지고 또 기도 행사하는 또 그런 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120명 기도하기 위해서 120명 선착순 신청받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21번쯤 잘라버린다.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자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수단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의 뜻과 내 원함을 끄집어내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아 달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밀어넣으시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파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자꾸 그런 환경에 나를 빼내달라 이렇게만 해버린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기도라면 어려운 환경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는 게 정당하죠.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자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다. 그게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포기하기 위한 게 기도다. 이런 말이죠. 나를 포기하는 게 기도다. 내가 포기되어지는 그게 알고 기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성령의 오심을 말하고 또 그 후에 이제 기도에 힘썼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뭐 생각에 따라서는 뭐 그냥 성령 오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기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꼼짝 말고 있으란 말입니다. 오기 전까지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꼼짝하고 있으면서 뭐 했냐면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왜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가?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증인이란 사명을 위해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령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는 의미란 말이죠. 성령이 오기 전에 인간은 그냥 육적인 인간입니다. 육적인 인간 그대로가 아니고 너를 내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뒤바꿔서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영의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으로서 그냥 육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육의 사람으로서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의 사람 되게 해서 보내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다 이런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은 자기들의 맡겨진 그 일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라 이걸 알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증인 되리라 해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속에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그 고백 자체가 바로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이런 의미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기 힘을 포기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기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 이게 바로 기도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께 옳은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기도가 뭔가 아시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자기의 뜻이고 욕심이 아닌가 그걸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기도 어때야 될 것인가 이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신자가 세상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래 세상 것 내가 빼고 기도하자. 그럼 옳은 기도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속에 그대로 있는데 그저 기도 내용에 세상별 구함을 뺐다 해가지고 그게 옳은 기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 것을 구하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자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고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히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알게 되면은 그분 앞에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청할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제대로 된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기도에 힘썼다는 이런 얘기는 결국 신자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도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기도에 힘썼다 이런 얘기를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이 되어졌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기도 힘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준 것이지 기도하니까 되어지더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사람이 급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영의 사람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기도예요. 그게 영의 사람, 성령이 오신 사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도 이제 그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이런 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도 역시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으로 산다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이 말씀이나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은 세상에 보낸받은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보낸받았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것이죠. 영의 사람 보낸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신비한 능력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보낸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